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례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의 피에 은혜 그것 하나 소망 삼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그 내용들은 다 하나의 기록된 배경, 목적, 그 당시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은 이 저자가 이 사도들이 어떤 배경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을 썼던가 그걸 살피는 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그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해석을 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성경의 배경 또한 어떤 목적, 의도 그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이제 뭐 알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성경도 하여튼 수십 종의 성경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간단한 해석도 달아놓고 또 성경 기록된 목적들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이러이러한 배경입니다. 그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주의해서 들으시고 아, 이 성경 이런 배경 이런 의도로 기록되었구나 그걸 기억해 놓으면은 성경에서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내용이 보면은 중심이 예수님이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전도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말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만 이런 식의 전도용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지금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그 핍박과 고난에 처해 있던 바로 대상의 그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성경을 서신을 쓰면서 예수님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줄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힘이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이제 그 목적으로 두고 히브리서를 지금 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서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참 힘든 너무 고달픈 그러한 삶 속에서 과연 이런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뭐냐는 것 이걸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진짜 히브리서를 지금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 그 심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내용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 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주 큰 위로와 힘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뭔가 좀 조금이나 맛볼 수가 있는 그런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게 성경에 말할 때에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당장에 어떤 그것 하나만 달랑 갖고 있지 마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금 나의 현실에 내 삶에서 어떤 힘으로 또 위로로 그렇게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 점이 여러분이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그것도 사실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7월 1일 날 그 뭐 총회 일 때문에 부산을 가게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뭐 택시를 좀 탔거든요. 근데 그때 택시 운전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때 그 택시 연료인 가스비가 100원이 막 그날 딱 인상이 확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사분들은 인상이 돼도 자기들 한 50원쯤 될 줄 알았대요. 근데 100원이, 100원 한 100몇 원인가 됐다 하는데 그렇게 덜 인상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루에 그 수입도 별로 안 되는데 산학금 내고 연료비 지하고 진짜 우리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갈 게 뭐 1, 2만도 안 되고 그러면서 누가 택시 운전 한다면 내가 뜯어 말리고 어쩌고 하면 하여튼 열별 토하면서 노무현 욕하고 이 뭐 그 가스비 올린 사람 누군지 몰라도 대리 욕을 하고 하여튼 막 그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장구치 아 그리 올랐습니까 이거 몰랐네요 하면서 그냥 했는데 사실 뭐 지금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게 뭐 택시 기사 그분들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게 수월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어떤 뭐 갑자기 땅부자가 돼가지고 뭐 몇백을 쌓아놓고 날마다 그걸로 쓰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재밌고 수월해 이렇게 말 나오겠지만은 날마다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 돈 조금 받아가 그걸로 또 살림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게 수월치 않다 힘들다는 이런 그 말들 이구동성 나올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떤 힘든 사는 게 너무 고달픈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큼은 뭐 세상에 소망이 없다 힘들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그런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는 것 이러한 고백까지 나아치는 것이 그래도 신자로서 옳은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 때 힘든 그런 삶에서 주님의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려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걸 우리가 아는 도리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가 바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유일한 희망 바로 이분이라는 것 이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입장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들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힘이고 왜 이로냐는 것 우리가 그런 그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좀 살아가면서 맛보는 좀 그러한 또 우리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그 받은 그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그런 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 시각은 어쨌든 고난과 어려움은 안 좋은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받고 어려움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으면은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거 안 좋은 것은 안 줄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안 좋은 건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라면 그런 건 안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들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또 때로는 낙심하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그 결과를 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 하나의 힘든 그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은 믿어도 별 수 없다는 거 또 조롱 섞인 그런 말입니다. 믿어도 별 수 없다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잘 산다는 것. 자기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믿는은 별 수 있냐. 이런 말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믿어도 그런 꼴을 당하니까 내가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냐. 그런 자기 정당하죠. 그걸 위해서 믿어도 별 수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한 이걸 두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에 신자는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잘 돼가지고 믿음의 우월감을 내가 좀 보여주겠다는 거 이리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세상의 싸움에 내가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치면은 내가 조롱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롱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 이게 이미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 내가 말려 들어갔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싸움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런 싸움에서 이기라. 이러한 말씀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쨌든 많이 가지는 것을 복으로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신자를 바라본다면 과연 뭘 보겠냐 그 말입니다. 잘 되고 많이 가졌다는 것,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그들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간파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반응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흔들릴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또 신자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저 고생하는 것은 안 좋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에, 반응에 내가 흔들리고 영향받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좀 약하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기를 무지무지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그래, 성경 공부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은 이러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면은, 예, 그 다 아니까 안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듣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하기가 참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가르침 받는 게 유익이고 필요하다는 이걸 알면서도 그 공부 자체를 싫어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 진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 이걸 알면서도 공부하는 건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고생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는 거의 고난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막 고난받고 있다. 엄청난 고난의 수준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고난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 본성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고난을 좋아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좋아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고난이라는 게 회피하고 싶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유익이 너희에게 열매로 주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일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신자한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들게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뭔가 좀 사랑지 않는 게 아니냐. 그게 뭐냐면은 마치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러려는 생각은 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죠. 7절부터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에 있었던 그 40년 세월을 끄집어내면서 고난과 핍박에는 신자들에게 뭔가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40년, 이것은 아무래도 그 신자의 고난과 어려움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유익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이었거든요. 편한 삶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4년이 아니고 40년. 그 오랜 세월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말도 못하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의 세월을 40년간 계속 지속이 되었다는 것. 이런 힘든 그 세월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이 뭐냐? 그걸 말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힘든 그 세월에서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해버렸다. 그게 이스라엘 40년 세월에 그 있었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겠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이 40년의 광야 세월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40년 세월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사랑 그걸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다는 것, 믿음이 너무나 없더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그 세월이었습니다. 편했으면 얼마든지 감춰졌을 수 있는 그런 그 악한 그런 모습들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막 드러나버리고 폭로가 돼버리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보인 게 뭐냐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에 그런 세월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광야 생활이 아니었어요. 부추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애굽은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고기도 없다. 이렇게 먹는 것 투정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쌓이고 쌓여갔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란 얘기죠. 어찌된 판인지. 엉터리 같은 그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게 뭐냐면은 이처럼 엉터리 같은 광야 40년 세월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냐. 그 은혜를 보라 그 말입니다. 고난 속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여다봐라 그런 얘기죠.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그래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고 변하지를 아니하고 이스라엘 붙들고 약속한 광야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행여 나에게 벌 주지 않겠는가? 그 심판을 가장 먼저 막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죄에 대해 담대하라 그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해도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뭡니까? 징계하신다 해도 심판이 뭡니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벌을 줍니다. 그게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학교는 달라요. 학교는 학생이 잘못한 학교는 징계를 합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말이야 뭐 사랑사랑하지만은 요즘 학교에 사랑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에다가 회초리에다가 사랑의 매 이렇게 다 적고 있지만은 물론 뭐 사랑으로 징계하는 그런 선생님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 겁니다. 대개 경우 선생님의 매는 개인적인 화풀입니다. 선생님이 있었어 아마 알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한 건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화풀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부모님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게 한 징계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징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내 속에 두고 있다면은 고난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다운 모습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일, 고난과 징계의 의미를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벌 받은 것으로 안 좋은 거 받은 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뿐이라 그 말이죠. 어려움 속에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반응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은 부모로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잘못을 안다면은 부모 마음을 안다면은 맞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나갈 거라 그 말이죠. 오히려 철든 자식이라면은 자기를 때려주는 그 부모에게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자식 때려 얼마 처해드려야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부모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려면은 우리가 얼마 처리드려야 되겠습니까? 진짜 철든 신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그 부모보다 더 깊은 그 마음을 조금이나 맛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자식들 보고 참 네 부모 마음 모른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철들라고 야단만 치지 마시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모른 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철이 안 드는 신장가 그걸 우리가 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은 자식을 그 자식한테 너 철들어라 이런 말은 입장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철들었습니까?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네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나머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세대의 그 사람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원망해서 벌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안식이 못 들어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이같이 하면 벌받는다. 이런 은포를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믿는 자 중에 혹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원망을 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에게 떨어질 것 이걸 염려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안식에 못 들어간 그 얘기를 통해서 그들 마음을 일깨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의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서로 권면하면서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강팍하게 대하는 것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일깨워주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걸 지금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게 이스라엘 길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통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걸 기억한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끝까지 확실한 거 이걸 견고히 잡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참여란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영원한 그 안식에 축복된 그 자리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겠죠. 여기에서 그럼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확실한 거 뭘 두고 확실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다. 이게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절대 확실한 게 못 됩니다. 불확실한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서로 믿을 게 못 된단 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변입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냐면은
로마서 8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35절 우리가 노상 들었던 말인데 사랑의 확실함을 지금 거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겁니다. 확신한다. 그 확신이 사도바울이 내가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도 확신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를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그 어떤 것도 환난, 곤고, 핍박 그 무엇도 내가 고난마 죽게 돼가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 사랑은 난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난 그걸 확신한다. 바울의 확신, 여러분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강한 신조로 살아가는 귀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강합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어 나타난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히 붙잡을 것,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여러분 견고히 붙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때로 여러분께 보이는 허물도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놓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랑의 위대함이 강한 것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에 붙들 사는 게 바로 신자인데 어려움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아직 어린 것이죠. 그것은 어린 수준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고난이 왜 주어지느냐, 고난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에 조심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모든 문제가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행했던 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같은 본성을 가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게 우리라 그 말입니다. 결국 어려움이 닥칠 때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과 원망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로 끄집어 인도해드리겠다는 것. 그걸 위해서 이 애굽 그 광야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원망 불평 이 길로 갔다. 안식에 못다 이 길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붙들게 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확실한 걸 붙들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그런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수월치 아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하루 세끼 먹으면 세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일하신 현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시고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달픈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복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린 겉비풀린 망아지 같아요. 틈만 나면 내가 원한 대로 마음껏 살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우리라 그 말입니다. 뭐가 진리고 어디로 가는 게 내 생매길인가? 이걸 모르고 뭔가 나에게 중요한 거, 내 포부, 내 원한 거 자꾸 이건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고 그저 세상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절대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사랑이죠. 복의 길로 끄집어가기 위해서, 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때로는 어렵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귀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려기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홍해 가로막죠. 40년간 유리하죠. 요단강 가로막죠. 장애물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바로 그들의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해서 그 일 때문에 그 이슬을 낮추기 위해서 낮추는 게 필요하니까 또 주림을 통해서 이 땅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달픈 인생으로 인도에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때론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다시 말해 심판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5절부터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부모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 말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딸지라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흔적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힘들 때 사는 게 어렵고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목적의 기도만 하려고 하지를 마시란 말이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은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버리는 이것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내 강하게 붙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지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자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철든 신자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지만은 고달픈 인생은 여러분께 많은 유익을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간 세월을 여러분 다 두렵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손해로 다가온 적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육신의 손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신앙의 손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더 하나님 바라붙드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질 거라는 십자가에 확증된 하나님 확실한 사랑 확실한 사랑, 끝까지 그 사랑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 않으시고
눈동자 같이 살피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고히 붙들므로 인해서 더 힘이 나고 더 생기가 돌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흘러 넘치는 그런 신자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깊고 높고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크신 사랑이라는 것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너무나 견고해서 이 땅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귀한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부지기수고 어렵고 수월치 아니하는 힘든 그런 삶이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생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붙들어서 다시금 그 진리의 길로 돌이키기 하는 귀한 유익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참 확실한 그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고달픔이 있고 힘든 일이 딸지라도 낙심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기보다도 그 속에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